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같이 하십시다.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성경과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복음과 비복음, 현장과 전통, 전도와 의식, 참복음과 율법, 언약 있는 사람들과 복음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자청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복음사에 갈 때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막고 방해했습니다. 역사와 우주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스케줄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전도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최고의 복이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구원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의 축복을 모르고 사도행전적인 일이 간증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이라는 언약의 메시지가 삶 속에 응답으로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그리스도 복음의 응답이고 성령의 응답이기 때문에 전도의 응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설득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현장,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적인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과 관계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베다니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참 생명과 영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하실 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과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이고 기도이고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누림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일요일과 평일이 비슷해지는 것, 예배당과 직장, 가정 안의 삶이 같아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모든 환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누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고 체험된다면 죽음의 자리인 사자굴, 풀무불도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풍부나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전도입니다.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 만큼 갈등이 많고 극단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전도 기도를 모른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누림이 되고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응답받고 전도하면 사단의 나라가 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사의 근처에는 언제든지 사단의 음모가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사도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며 따라다니던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한자리에서 편안하게 목회한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닌 곳마다 전부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과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을 역사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산헤드린의 공회의 소집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공회의 소집을 통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은 전부 하나님이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잠깐 속임수를 쓰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결국 사단의 괴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존대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유대인 중 몇몇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로마인들이 우리 땅을 빼앗아가리라고 논의합니다. 그래도 두면 자기 이권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편의 뺏기게 된다는 생각해서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을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죽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전도자의 주변에 제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 복음을 막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분명 영적인 유대인인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축복을 받은 영적 유대인과 예수님을 죽이는 영적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부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면 빨리 죽이지 왜 질질 끄느냐고 하며 바리새인들이 우유부단함을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50절에서 52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가야바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지 않은 일과 과거의 실패와 상처, 경험 갈등들이 있었고 지금도 주변에 많이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복음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인격적인 목표를 했던 사변적인 성경 공부하고 육신적인 제자 훈련 같은 것 모든 것이 복음 속에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다 필요했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 깨달았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책을 읽고 또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현장의 전도와 일꾼은 문을 여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개인 복음화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면 환경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물질이나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염려하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속고 있진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 때문에 갈등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음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만도 못한 시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욕을 했을 때 단칼에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육신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속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백전백승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델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나단 선지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 주변에 생명 걸고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쫓겨다니는데 최고의 충신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살이 동안 최고의 메시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헤드린 공회 같은 일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나마 깨달은 복음을 약화시키고 옛날 율법과 종교, 애굽 체질과 광야 근성으로 돌아가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를 통해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대 문제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예수님은 성경적인 전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단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바리새인, 가롯유다, 사울왕에서 이스마엘 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촉구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이것이 구원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인데 이 말을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악한 사람을 통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홍해 앞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생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는데 특히 언약 백성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요한만 악망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굽 복음 가진 요셉이 가야 하는데 형들과 사이좋고 집안이 화목하면 애굽으로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도록 하기 위해 누명, 노예, 감옥 같은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냥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져서 언약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포로, 노예, 광야 생활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54절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유하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현장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역할 때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누룩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이 표시나지 않는 빵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피해 끼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관계된 주변에 복음의 영향력이 번져 전체 현장에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 작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길거리에 사람들에게 보이게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누룩처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해야 합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면 함부로 다루며 떠벌리지 않습니다.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아끼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중한 복음을 외판원이나 싸구려 물건 팔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떠벌리면 사단이 낚아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을 매는 것 같지만 사실 보화를 찾는 중심으로 보따리 장수 같지만 값진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어부가 원하는 고기를 잡는 것이 현장 사역이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6절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밭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으로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하다고 잘 안 되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달하고 애를 쓸 것 같이 것이 아니라 사령전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이라는 내 동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복음과 기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 부인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계복음화 개인복음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은 내 자신은 죽고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성령 충만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신이 개인 복음화 속으로 들어갈 때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 개인이 언약 기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되지기까지 산헤드린의 모의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복음에 대한 시비를 걸기 위해 공회가 열렸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에게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일이 건강을 통해 물질,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 일이 날 때 또다시 옛날처럼 종교와 율법, 인본주의, 불신앙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사람을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이민 올 때 그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왔다면 20년 전 한국을 그대로 머리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개인 재산은 다 없애고 토지는 전부 다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주의자입니다. 있는 사람은 돈을 다 빼앗아서 없는 사람과 골고루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국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금 많은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사건이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그 사건을 가지고 많은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약 3개월 동안에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혼자서 평생 동안 전도도 그만치 많았는데 단 몇 달 동안 10만 명이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 목사님 같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정광훈 목사 때 가면 무릎을 꿇고 당신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불교 다니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무지해서 또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조국에 있는 형제, 부모, 친척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복음 속에 들어가서 현장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늘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정치적인 설교냐 복음적인 설교냐를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느냐 하면, 목사가 설교 가운데 어떠한 정치를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말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그거는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정치 설교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복음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이니 주여 도와주소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음이 확산되는 쪽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께 오늘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내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직 한국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도 복음이 무엇이며 참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시대시대마다 귀한 종을 부르셨듯이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 삶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